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올인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단어 하나를 하나씩 물어본다고 할 때 그 단어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선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도 제각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얘기하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 몰라. 인간의 문제도 모르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산대요. 실제로 목숨 걸고 인생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해되긴 하지만 알아야 될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복음 안 돼요. 자기 복음 구원받았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얕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얘기는 어디에서 건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뭐 어디서 건진받았는데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구원은 너무 쉬워집니다. 실상은 신학 중에도 구원론이라는 이 학문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에 속해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이래가지고 뭐 9단계, 10단계 말도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 저 신학자들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때는 해석이 제각각이 틀립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근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서 건진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뭐냐? 사단에게 손하게 해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어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지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응답받아서 기쁘고 아니면 좀 보호받아서 기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쁘고 그게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구원이 뭔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는 감격이에요. 도무지 건진받을 수 없는 내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모든 죄가 탕감받았구나. 사단 가운데 빠져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산악의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진받았구나 감사하구나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죽어 있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니 길을 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게 감격이 논 그게 올바른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의 감사 있냐?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의 감격 있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모르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초청한다고 얘기할 때도 사역도 다 흩나갈 수 없습니다. 흩나갈 수밖에 없겠죠. 올바른 전도가 구원을 모르는데 올바른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계속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전 인생을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란 인생이 아주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보호하셨고 그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건져내고 다윗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간 개인이 이 모든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거죠. 그분이 여호와는 그들의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구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여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리라 얘기합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에스겔 37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죄 가운데서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죄와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세 번째 시편 68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사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망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감당할 자, 담당할 자를 보내겠다. 약속된 구원자가 존재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0절을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보호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태어난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그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이 임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표현이 그냥 네 요 가운데 글을 빼고 많은 사람들은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음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그 중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 무슨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단순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믿을 때 예수가 나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실제로 끝내셨다고 믿을 때, 그렇게 믿으실 때,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실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그래서 올바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게 따라 나옵니다. 점점 더 내가 변화되어야지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예.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때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점점 올바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다뤘던 영접기도하고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세례라는 예식을 이 경험하니까 구원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없이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예. 세례도 마찬가지고 영접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요.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참된 구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오늘 이제 이 대구 성전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신 메시지인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신명기는 어떤 거냐면 아시듯이 이제 모세가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담겨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33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에 대해서 막 이런 축복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4장 딱 넘어가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붙들림 받는 그런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모세가 남긴 설교 중에도 가장 마지막에 남긴 구절입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과 수많은 대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만 봐도 뭐 출애굽을 이뤘고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게 하고 성막의 그 이렇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안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이렇게 머리 기도하고 나오면은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열리냐면 눈이 점점 열리거든요.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 모세는 뭘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있고 베푼 복이 뭔지를 알고 있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잘 아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너무 눈이 열렸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너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를 모세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광야길에서 지금 집 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유랑민족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에서 한 얘기가 아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지금 있는 실상으로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옷 한 벌 가지고도 지금 40년을 버틴 인물들이라. 신발도 40년 버텼고 뭐 없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재물 있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광야길 가운데 육신적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자기 나라 땅도 없는 그 민족들 향해서 하는 말. 집 한 평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요.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요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의 당장 승치가 됩니다. 예,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진실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안다고 할 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얘기인데 건진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 빌립보 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뭐 이 포커스는 뭐냐면 너희 받은 그 구원을 너무 값진 구원을 이루라는 요구줄만 봤을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래서 이제 나온 신학의 건설 구원이란 겁니다. 이 말은 건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것을 받았잖아요. 너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이 귀한 건 줄 알고 이 누리라는 거죠. 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구원을 이 소중한 줄 알고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 얘기입니다. 믿고 믿는 자는 할 것이 뭐죠? 순종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네가 믿어? 그럼 순종해야지. 정말로 네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네 삶은 순종의 삶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담에게도 요구한 것이 순종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한 것이 순종입니다. 항상 그 믿고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노트북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밖에 없다. 나는 아직 컴퓨터를 완전히 못 누리고 있는 상태죠.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점점점 이미 받은 것을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해마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신 폰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 문자 보내고 인터넷 검색하고 가끔씩 뭐 유튜브 보고 이게 전부요. 이걸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작업들 너무 많이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볼 때 너무 신기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암만 핸드폰이 좋아 본들 하는 것 똑같아요. 이미 내 손에 있지만 완전히 이 사실을 제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으로 못 사용을 하고 있다고. 예,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노트북이 핸드폰 발전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대로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 이미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한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루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를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데 이게 빵 터졌잖아요. 뭐 폭탄 하나 터져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법적으로 전 세계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 동네에는 여전히 일본군이 있어. 예, 어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 법적으로는 해방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잔재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일본 주둔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일본 앞잡이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나라가 점점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벌어졌잖아요. 이미 해방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의 삶까지는 침투 못한 것이 요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번 구원이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구원이요. 다시 못 죽습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사단의 자녀로 못 갑니다.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다시 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온전히 끝났습니다. 이 옮긴 바 됐단 말이에요. 이 옮긴 바 됐다면 진실로 이 사실을 안다면 진실로 나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취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안다면 할 것은 뭐밖에 없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 구원을 점점 더 넓혀가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이 발전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구원은 어디서 건진받았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게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태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자는 신명기 33장 29절처럼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확산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진실로 양심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부활하셨다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언약을 놓쳐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답을 낼 수밖에 없겠죠. 구원.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강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요 각도로 얘기를 좀 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광명 성전에 가서는 이제 요렇게 포커스로 이제 피날레로 가고 있는데 이제 세계복음화 또 당대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과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좀 주로 하면서 메시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씀도 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 자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예. 물론 성경 구절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이 뜻하는 바 그대로만 전달되면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용은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많은 설명보다는 성경 구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명 안 하고 그냥 같이 성경 구절만 읽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고 영접 이 정도는 꼭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꼭 필요한 만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가 책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럼 강의해보고 도무지 이건 힘들겠다라고 하는 요청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책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든 현장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먼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큰 은혜를 더하시사 실제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세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동역사심이 진실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과 지역과 나라를 살리길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구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